한국의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에 나오는 그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빨리 일어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끝내 머리를 숙여버렸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은 다 자고 있고 이 학생은 자고 있진 않았지만 빨리 일어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끝내 머리를 숙여버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어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나? 세상 참 험악해졌어.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친구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할머니에게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바지 속에 가려진 슬픔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대나무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지탱해주는 철제 보조기를 아무도 못 봤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다리가 불편해서 보조기를 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죠. 근데 이제 옷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애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괘씸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쯧쯧 혀를 차면서 얘기했더니 이 여학생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 얘기 듣고서는 이제 용기를 내서 자리를 양보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를 또 좀 보여주고 있죠. 인생은 보는 만큼 산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굳이 눈을 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겉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뭐 거의 대다수죠. 그 중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는 대로 그 보는 그 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게 될 때가 많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잘 보지만 그 외의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제 장모님께서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셨는데 뒤뜰에 나가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아니, 여기 뽕나무가 있었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여기도 뽕나무가 있고 저기도 뽕나무가 있고 막 그래서 막 웃으면서 뽕나무 이파리를 막 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따시더니 25개씩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으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뒤뜰에 있는 나무가 뽕나무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 그 장모님은 오셔가지고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장모님, 왜 이렇게 나무를 보고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말씀인즉 그 이제 장모님의 둘째 아들, 이 목사님이 이제 처남이 되는 분이 머리털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대머리가 되려고 막 하는데 들으신 이야기가 뽕나무 잎 25개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 좀 태워가지고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바르면은 아 이게 머리가 난다, 털이 다시 난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뽕나무 잎을 찾으려고 막 수소문했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못 찾았대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그것도 이 자기 사위네 집 이 뒷마당에 뽕나무가 있는 걸 보고는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 장모님께는 머리 빠지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뽕나무가 바로 보인 겁니다. 뽕나무에서 그 아들을 본 거죠. 보는 것에는 분명히 차원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보는 것과 또 우리 마음의 간직한 것 간에 관계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좀 보자면 영적인 눈을 떠라, 정말 봐야 될 것을 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뭐 보고도 지나칠 수 있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다른 시각으로 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는 눈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중의 새라든지 들의 백합화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귀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고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이죠.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평범한 것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또 주님의 관점을 보는 것, 이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태양을 보면서도 혹은 오늘 뭐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안개가 끼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곳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고 식사를 대할 때마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아 그죠 이건 맛있네 아 이것은 맛없네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으로 하여금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호흡을 하면서도 이 호흡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코에 늘 호흡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총을 기억하고 꽃과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주어지는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런 것들은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그 현실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뜻. 아마 지난주에 이 기사를 다 접해보셨을 겁니다. 월터 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에요. 알라바마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인데 이제 일을 새로운 이제 일을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나 봅니다. 근데 새 직장에서 이제 첫날 가는데 그 직장이 뭐냐면은 이삿짐 센터예요. 거기서 이제 첫날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이사를 이제 의뢰한 여자분이 계신데 그 집까지 한 20마일 정도 거리가 된답니다. 근데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라이드를 수소문해 봤더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하다가 결심하기를 자기 셀폰으로 찍어보니까 걸어가면 한 7시간 정도 되는 거리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새로운 직장이고 첫날 일인데 내가 빠지지도 않고 늦지도 않을 거다 해가지고 밤부터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11시 40분 정도부터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 프리웨이를 따라가지고 걸었죠.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돼가지고 길가에 잠깐 앉아가지고 숨을 좀 고르고 좀 쉬고 있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풀오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경찰이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차에 태우고는 그 이제 같은 뭐 파트너도 있고 했는데 데리고는 식당에 가서 아침을 사 먹이고 또 점심거리까지 투고를 해가지고 이제 시프트가 이제 바뀌는 시간이라 그 근처의 교회에다가 내려줬대요. 조금 쉬다 가라고. 좀 쉬다가 그래도 이제 몇 시간을 더 가야 되니까 또 걷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또 다른 경찰이 보고는 또 이렇게 풀어보고 해가지고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또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아 그럼 내가 라이드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그 집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7시간 걸어갈 걸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뭐 밥 먹고 이렇게 했지만 차로 데려다 주니까 금방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 여자분이 아, 그러냐 그러면은 피곤할 텐데 2층에 올라가서 좀 쉬어라. 어차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좀 쉬었다가 해라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짐을 싸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자분 마음에 큰 이제 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때 그 글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고 그 글을 누가 봤냐 하면은 그 이제 이삿짐 센터의 사장님이 보신 거예요. CEO가 이제 보고는 아니 우리 이삿짐 센터에 새로운 직원이 참 놀라운 청년이 있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또 이분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일에 대한 철학,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 너무 부합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타던 그 2014년형 포드 이스케이프 조그마한 SUV 그 차를 그냥 준 거예요. 너 타라 하고는 준 겁니다. 이 차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했는데 아마 너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 그러면서 키를 줬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이삿짐 센터에 일을 부탁했던 그 이제 여자분은 이제 그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고펀드미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후원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뭐 누가 뭐 한다 하면 이제 그거 갖다가 뭐 이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보고 도네이션 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죠. 2,000불 목표로 이제 했습니다. 아마 자동차 수리비나 뭐 이런 거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난 화요일 시점으로 11,000불이 모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이 몇 장 있죠? 이 청년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 CEO 열쇠를 건네주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아마 경찰관 같이 이렇게 도와줬던 경찰의 모습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저 사장님의 차를 이제 타고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이제 기사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감동적인 기사죠. 이게 CNN에도 보도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이 사연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냥 감동적인 한 젊은 흑인 청년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일들이 있기까지 많은 그런 사람과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이 청년이 자기 막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 돈 벌어가면서 학비 벌어가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인생은 나한테 공평하지가 않네. 하나님은 날 돌봐주시지도 않네. 내가 새 직장 첫날쯤 가야 되는데 차가 하필이면 그 전날 고장이 나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나마 라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이 늘 이렇게 꼬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막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자세 이게 청년이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게 리트리트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옵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지만 스스로 그 가치를 보고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떤 경찰은 그렇구나 이거 뭐 범죄자가 아니네 흑인 청년이라가 청년이어서 밤에 막 혼자 이 대로변에 있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나 마약을 했나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지만 그 청년의 이야기와 모습 속에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또 본 거죠. 또 측은한 마음을 또 가지고 밥을 사주고 또 어떤 경찰은 직장까지 그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봅니다. 경찰은 그 청년의 성품을 봤을 것이고 그 이삿짐 센터에 일을 맡긴 그 여인은 그 청년에게서 성실함을 보았을 것이고 회사 사장은 그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자기 회사의 그런 가치를 철학을 또 보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또 그 청년을 보면서 또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봤을 수도 있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훈훈한 감동과 도전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월터들이 힘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가치와 신념과 또한 그런 밸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는 눈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들의 백합화를 도구로 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냥 들의 백합화 평범한 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란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 자신 혹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평가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으로의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대단했습니까? 그렇게 엘리트 계층도 아니었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예수님은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물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진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씨앗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 평범한 것들이죠.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서 소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혹은 변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의 근원이 세상적인 힘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은 뭐 다 아시잖아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 위기 가운데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 안 주어지니까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죠. 비교적 평범했던 이삭도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이기도 했습니다. 뭐 야곱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서약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모세 위대한 영도자지만 살인자였죠.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렇게 존경받는 다윗도 그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범하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이고 간음자고 살인자입니다. 그러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바울,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일입니다. 그가 은혜 받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마가와 같이 훌륭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의 실수 를 용납하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케어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줬던 바나바와도 갈라지고 말았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산 증인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록한 첫 증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죠. 하지만 그도 실수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다니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 목적했던 것과 다르다고 그걸 이루지 않고 도중에 하차했던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죠.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더하죠.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인정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네시모는 바울을 돕고 동역하는 일꾼이었지만 그의 출신은 종이었고 더구나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집에서 도망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종이든 여자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살인자든 가늠자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따지고 보자면은 공중의 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들의 백합화처럼 보잘것없는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5살 때 선생님이 너는 보니까 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배워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7년 동안을 열심히 뭐 이 일 저 일 하면서 살게 되는데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아, 이 멍청이 자식 뭐 이런 이야기를 늘 듣고 그렇게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2살이 됐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이제 회사 취직 시험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161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빅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고 특허도 내고 성공적인 사업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IQ 140 이상의 그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 소사이어티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삶의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32살에 갑자기 똑똑해졌나요? 그게 아니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허물이 여전히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 한마디 듣기 원하시고 고백 한마디 기도 듣기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훨씬 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혹은 내 내면에서 어떤 소리와 판단이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눈.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봐라 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먼저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들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즉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힘있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된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이다 하면서 진정 아름다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자폐가 있는 이 여자아이가 기타 소리에 반응하고 음악에 반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만지면서 그 진동을 느끼고 그 소리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고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변의 여러 소음들을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에 더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